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심으로 내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 각 성읍과 각 가옥에 거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닫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흉원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이니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언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하기를 세 성읍을 너를 위해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열조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 또 네가 나의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세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네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도피성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이 가나안 땅에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강 이쪽 동편에 세 개의 도피성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간 가나안 땅에 도피성 셋이 있어서 총 여섯 개의 도피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 도피성은 그 의도한 살인이 아닌 말하자면 과실치사의 경우에 그 과실치사를 일으킨 죄인이 도망가 그 목숨을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뒤에 나오는 그 11절에 있는 살인과 구별되는 걸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네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도한 살인은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실치사의 경우는 이 도피성으로 피하여 그 목숨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에 가면 이 도피성에 관한 설명이 조금 더 자세히 나온 것을 만나는데 그게 조금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35장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해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그릇 살인한 자는 아까도 본 바와 같이 과실치사의 경우입니다. 그것이 쭉 설명이 나오고 26절 보십시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언제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되냐면 피한 도피성에 도피성에서 대제사장 자기가 피했을 때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거기서 못 나오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그 과실치사가 뭐라 그럽니까 면제가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 전에는 도피성에서 나왔을 때 그 죽임을 당한 누구 친척이나 누구 혈육이 지키고 있다 죽이면 할 수 없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도피성을 나올 수 없는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가 피했을 때 있었던 대제사장이 이제 늙어 죽으면 그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도피성 사건이 그 규칙이 어떠냐 하는데 우리 오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피성을 왜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만은 거기 가서 살 사람들은 아직 죄인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는 우리 속에서 나오고 우리가 사는 곳을 아무리 천국으로 좋은 곳으로 만들어도 이 세상은 어쨌든 저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는 그 때까지는 이 세상은 상하는 것과 해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천국화한다는 꿈을 버려라 이겁니다. 우리는 이 국가에 대한 기도도 그래요. 그 근거를 들어가 보면 우리 모두가 정당한 신앙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면 천국을 이 지상에서 이룰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나라를 가장 신앙적인 사람들이 통치한다 할지라도 여기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 앞에 쫓겨난 자들의 세상이요 역사인 것입니다. 그 모든 최종적인 변화와 완성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돼야 해하는 것과 상하는 것과 죽음과 눈물이 없어지지 그 전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단에 속을 때는 이단들이 내세우는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들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슬픔도 실패도 눈물도 죄도 없다는 것이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내면서 여섯 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야 했고 저들이 고의로 범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상함과 눈물과 해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오해와 실망과 실패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조상이 범죄했을 때 저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을 기억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것들은 새하늘과 새 땅 변화된 육체를 가질 때까지 감춰야 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솔직하다는 것이 모든 것을 까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하다는 것이 쓰레기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신앙의 자리에 가면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생각과 발상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신앙은 죄에 대한 감각과 죄에 대한 무슨 유혹과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열매 맺지 않는 것입니다.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게 만나자 그래서 아침에 눈 꼽힌 얼굴로 만나는 것이 솔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무례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자한 것입니다. 세수도 안 하고 사람을 만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안 됩니다. 그 여자들이 화장을 하는 것은 교양과 예의라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을 만날 때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감춰야 할 게 많다는 것을 자각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 가면 안 됩니다. 나 이뻐로 가면 안 됩니다. 이 나이에 제가 보통 말하는 이 나이에는 제 연배를 기준으로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젖과 꿀이를 흐르는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섯 도피성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안목이 뭐냐, 깨우침이 뭐냐, 그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마음의 도피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거든 그가 지금 과실치사를 하고 도피성에 도망가도록 해주십시오. 우린 누가 실수를 하거나 모자라거나 잘못됐으면 아주 신문지상에 써놓고 아주 생중계를 해서 떠듭니다.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이런 잘못을 나는 참아보지 못하는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증명을 하기에 바쁘지 상대방을 살리는 생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기까지 저들을 도피성 안에 가둬놓고 있는 셈입니다. 심판을 행사하시지 않고 기다리시는 셈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류에게 후손들을 허락하십니다. 나다니엘 호손이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인간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증거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고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성도된 것이 이렇게 손끝을 터는 것 같이 옷에 묻은 먼지를 떨어내는 것 같이 그렇게 자기 혼자 독야청청하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품을 줄을 모릅니다. 우리 안에 도피성이 없다고요. 누가 마음에 안 들거든 웃으십시오. 좀 더 나가면 웃지도 마십시오. 나도 저런 과정과 저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겁니다. 도피성을 허락하시면서 과실치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사망이 왕노로 타는 지경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고범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다렸다가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범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고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로 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와 있고 어떤 수준의 사람인가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1절에 보는 바와 같은 마음의 앙심을 먹고 기다렸다가 살인을 한 자는 꼭 죽여라죠. 그러면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모르고 그랬다. 그러나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사는 사람이었다면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는 사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죄가 있을 수 없고 사망이 있다는 것은 죄값으로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다만 무지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망이 왕노릇할 이유는 없습니다. 죄란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알면서도 거스리는 것 아닙니까? 의지적으로 반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건 먹지 마라, 이걸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 이걸 먹으면 너와 나는 같이 살 수 없다, 나를 배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등을 돌릴지언정 나는 나 하고 싶은 걸 해야만 되겠다가 본질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일의 본질이죠. 그래서 드디어 사망이 그 죄값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복주심에서 제외된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나는 고의로 살인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사는 동네가, 나라는 존재가 속해 있는 영역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 죄가 주인 노릇하는 곳이라는 반증이며, 우리가 이미 그런 범죄를 저질렀고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죠. 너는 죄를 졌고 나는 안 졌다, 이런 싸움의 문제가 아니죠. 그 속에 있죠. 오늘 나는 죄를 안 지었고 저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거는 같은 감나무가 감이 달려있는 나무와 감이 달려있지 않는 나무의 차이입니다. 감이 달려있으면 감나무고 안 달려있으면 아닌가요? 살인은 미워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콜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살인은 열매지요. 살인은 뭐에서 온다고? 미움에서 오는 겁니다. 미움에서 오는 겁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누구를 해한다는 그런 발상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상대방을 위하시고 복주고 은혜와 긍휼로 다스리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피성이 필요한 그런 수준에 있다면 우리 안에 고의로 살인할 가능성과 속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과실치사를 했다, 누구는 과실치사도 안 했다, 누구는 매복하고 기다렸다가 죄를 졌다, 살인을 했다, 이거는 다 한 줄기라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죠. 2차 대전이 끝나고 전범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때 독일의 전범들 중에서 최고의 관심이 된 중죄인이 아이히만이었습니다. 아이히만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든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낸 그런 일의 책임자였던 독일의 순례죠. 근데 그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본 그 수많은 유태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됐는데, 그 정확한 이름을 지금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분이 법정에서 그 증언을 하다가 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들 그 신문지상에 그걸 그 추측을 해서 썼느냐면, 그 예전에 독일이 흥황했을 때 그 폭력 앞에서 당했던 피해의 그 공포심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 앞에 서자 동일한 공포로 저가 그 앞에서 자질러 드렸다 라고 썼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그 글을 보고 다시 고백한 얘기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자기가 기절을 한 이유는 아이히만이 나쁜 놈이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는가 이런 원한과 증오심으로 거기를 섰었는데, 문득 깨우침이 오기를 너와 아이히만이 뭐가 다르냐라는 깨우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근대사의 가장 큰 아픔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그 압제를 늘 듭니다. 실제로 그 고통을 겪으신 분들도 아직도 많이들 살아계셔서 우리 교단의 원로 목사님이신 장경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주 신앙이 뛰어나시고 인격자십니다. 그런 인격자를 본 적이 없고,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 500에서 1000명 사이의 교회를 그 개척하셔서 여태까지 몇십 년을 목회해 오셨는데, 우리가 우리 그 교단 산하의 합동신학교를 돕는 일에 열심히 앞장서셔서 말하자면 한 달에 2천만 원쯤의 후원금을 내십니다. 아마 거의 그 교회 한 달 헌금의 절반가량을 내실 겁니다. 그런 아주 독특한 신앙의 그 맹장이신데 겸손하시기가 짝이 없습니다. 어쩌다 만나면 그분이 언제나 먼저 허리를 굽히고 저한테 인사를 해와서 저는 그냥 늘 땅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는 분입니다. 이분이 좋은 말을 다 하시고 옛날 이제 그 신앙의 그 과정을 얘기하시다가 일본 사람 얘기만 나오면 일본 놈들이 있고 그것만은 언제나 욕이에요. 일본 놈들이지 한 번도 일본 사람이가 안 됩니다. 그때 그 곧 고난을 받으셔가지고 절대 용서가 안 되시는 거예요. 입에 그게 붙었어요. 일본 놈들이 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거꾸로 우리가 일본을 수중에 넣고 있었으면 우리 일본 사람들보다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까 얘기한 아이히만의 전범에 관한 법정 그 재판에 증언대에 섰던 사람의 깨우침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가 꼭 못됐고 어느 나라가 공의로운 것이 아니라 언제나 힘이 약한 나라는 의와 평화와 공평을 부르짖고 힘을 가진 나라는 그걸 쓰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칼을 잡으면 휘둘러보지 가진 칼을 녹여서 숟가락을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난 한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조금 돈 푼께나 가졌을 때 동남아 국가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인종차별과 멸시라는 것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 많은 사건과 큰 게 아직 안 되어서 다행이었죠. 그리고 다시 망해서 덮여있지 결단코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평화를 사랑하고 예의 바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그겁니다. 도피성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우치는 건 그겁니다. 우리 모두가 살인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짓말쟁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린 배은망덕한 나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의와 진리와 생명과 빛을 피하여 어둠과 사망과 부패와 더러움을 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남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피해를 입히면 우리는 짐짓 규칙과 공평과 법을 들고 따집니다만 우리가 힘을 가지면 우리는 한 번도 양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나는 죄 졌나 안 졌나가 아니라 죄 지은 사람에 대하여 내가 볼 때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과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 이겁니다. 그들이 도피성까지 가기 전에 죽입니까? 헬리콥터 타고 쫓아가서 도피성에 가 있으면 됐다 그렇게 양보하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건 내 얘기다 이겁니다. 우린 아무도 용서할 자격과 권리가 없습니다. 어느 인간이 미친 짓을 했으면 그건 곧 우리 모두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오늘 아침 신문이었나 어제 아침 신문이었나 우리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 가서 기자회견해갖고 묵사발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뭐 국제적으로 얼마나 망신이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외국 가서 손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다 한국의 실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하나 욕함으로써 나는 아니다 그렇게 말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장선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고공권입니다. 그 실력이 대통령이요 장로인 실력이 고고고 하는 총재의 영어 실력이 고고입니다. 토플 52점입니다. 근데 어떻게 총재가 됐나 모르죠. 기도 많이 했는지 모르죠. 누구 공격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게 한국과 한국 사람의 수준이라고요. 우리는 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확인할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조금 낫죠. 세상 사람들은 만나면 말이 안 되죠. 우리 동네에서 한 번은 아침에 나오는데 같은 동네에 사시는 아주머님이 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누구를 기다리는데 택시가 빠꾸를 하다가 문짝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택시는 반바에 뭐 기스나 났을 정도고 차는 문이 우그러졌으니까 아주머니는 깜짝 놀랐죠. 아니 아저씨 이러시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운전수가 이렇게 쓱 차를 빼더니 아주머니 뭐요? 완전히 오리발을 냈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아저씨가 지금 네? 아, 난 지금 내렸잖아요. 내가 언제 운전을 했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팔팔 뛰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눈이 마주쳤죠. 아저씨 봤죠? 그래서 됐어요 아주머니. 제가 봤습니다. 그냥 가세요. 우리 그런 대상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은 법도 없더라. 균형도 없더라. 그 사람은요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아주머니는 지 돈으로 고치면 되는 아주머니고 이 아저씨는 그 문자 고쳐주면 일주일 굶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됐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요. 나 돈 없다 잡아가라 나 몸으로 때운다 우린 안 그럴 것 같아요. 다행히 그럴 만큼 하나님이 몰아넣지 않으셔서 우린 그럴듯한 얼굴을 하고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내가 누구보다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높이시고 보호해 주신 걸 감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쓱 욕 참는다 이거죠. 쓱 이거 웃으면 안 돼요. 웃으면 안 돼요. 웃는 건 참 나쁜 거예요. 웃는 건 참 나쁜 거예요. 아주 교양 있는 잘난 척이에요. 언젠가 제가 그랬죠. 이상해라는 말 하지 말라고. 똑같은 거예요. 잘난 척 하지만 쓱 웃고 넘어가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언제가 얘기했죠? 미국에 간 저희 제자 하나가 미국에 왔다니까 갑자기 영어로밖에 생각이 안 나. 드라이클리닝을 하는데 뭐라 그래 우리말로. 미국 얘기만 하면 영어로만 나오나 뭐. 아, 세탁소를 하는데 이제 배달 나갔다가 주차장 들어가다 나오는 벤츠 600을 받았어요. 그 양놈이 탁, 나도 했던 양놈인지 몰랐는데 나도 양놈이에요. 일본 놈은 난 잘 안 되는데 양놈이에요 나는. 내려서 딱 보더니 이렇게 보더니 우리식으로 해서 제기랄 가시오 하고 가더래요. 그때 쓱 웃으면 그건 나쁜 놈이에요. 쓱 웃으면 아유 네가 뭐 갚겠냐 이러고 가면 못 써요. 근데 재수도 없네 이러고 가는 게 그거 잘하는 거예요.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때 아주 교양 있게 됐어요. 아, 이러면 얼마나 잘난 척하는 거예요. 아 나쁜 사람이죠. 차가 찌그러졌는데 웃어요. 인상은 써야죠. 그러나 토종 비결도 가끔 맞는구나 그러고 가야죠. 알아들으세요? 그 사람과 내가 같은 본질 같은 조건 하에 있는 거예요. 그에게 나타난 모든 내 눈에 거슬리는 게 다 내 속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그것을 발휘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그것을 물리칠 수 있었다면 내가 생명과 의와 거룩으로 거듭난 탓입니다. 이거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갖는 신앙의 참다운 본질입니다. 못난 사람을 볼 때마다 자신을 확인하는 것. 여러분 마음에 도피성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자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난 왜 판단 이럴까? 그렇게 이렇게 너무 결벽증을 가지지 마세요. 그럼요, 뭐 우리 실력이 그렇죠. 뭐. 저는 말이죠. 설교하고 한 번도 마음에 만족하고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나는 왜 좀 더 내 손을 떨지 못했을까? 왜 그게 저는 불만입니다. 좀 더 멋있게 할 걸. 오늘도 이거 얼마나 내용이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도통한 폼으로 이렇게 멋있게. 여러분, 우리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뭐 이렇게 하글하글 쓰면서 왜 이래요? 저도 결벽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그 오해된 모델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저렇게 멋진 데까지 가는데 난 뭐야? 이게 아니, 여러분이랑 저랑 고부고부예요. 그냥 막하막하라 말해요. 막상이 없어요. 우리는 막하막하죠. 막상은 없죠. 하향평준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걸 이기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우리 안에 삼키는 것입니다. 극복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왔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는 그 멋진 자리,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가 선 그 자리, 아니 그리스도의 품에 갈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과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다른 이를 용서하고 나를 용서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주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신앙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자녀로 부름을 받은 이후로 새 생명 가운데 선 이후로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되었는가를 봅니다. 우리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 있지 않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이 복된 변화를 누립니다. 나와 방불한 많은 영혼들의 범죄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목도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어떤 기적 속에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누구인가, 누구였었는가, 그리고 이제는 누구여야 하는가 생각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를 약속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참으로 기적 같은 우리의 인생 여정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남은 날들에 더 큰 기적과 승리와 영광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 안에 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부르셨고 어디까지 도달케 하실 것인가, 깨우친 대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주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